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부분은 쉽게 다가오는 영역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거 생소한데 라고 여기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라는 책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49장에 오면은 전부 다 미래적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이사야는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사건들을 보기 시작해요. 7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도 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을 뛰어넘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까지를 보시는 보고 기록한 내용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미래적인 사실. 우리를 기준해서도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일, 2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면,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내용은 미래의 모습을 드러낼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시고 이사야 49장 그 챕터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의 소제목이 이방의 빛 이스라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26절까지의 소제목은 예루살렘의 회복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이 선지자가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말씀을 이어나가느냐 하면은 미래의 모습을 드러낼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입니다. 시온. 3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누굴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이러이러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요. 종은 수단,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너는 나의 종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이스라엘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계속 살아요. 그리고 이 예언을 한 지 7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세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민족으로, 어떤 인종으로 태어난다고요? 유대인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영접하는 듯이 거부합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믿고 예배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강도짓을 하고 살인하던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은 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면서 유랑하는 민족이 되죠. 저는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기이한 장면이 많아요. 유대인들의 역사에. 개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은 이렇게 해도 이 민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너무 미스테리해요. 홀로코스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41년부터 45년까지 아돌프 히틀러가 통치한 나치 독일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뉴질랜드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제노사이드가 인종청소잖아요.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이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 900만이었어요. 900만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600만이 학살당합니다. 어린이가 약 100만, 여자가 200만, 남자가 약 300만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으나 인간은 아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역사학자 에브하르트 예켈이라고 하는 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지도자의 권한으로 노인, 여자, 유아를 포함한 특정 인간 집단을 속전속결로 죽일 것을 공포하고 이를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실행한 유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제 그 아들의 그 배우자가 폴란드 여자아이인데, 며느리가. 지난번에 아들 부부가 폴란드에 갔었을 때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150만이 죽습니다. 수백 명을 질식시킬 수 있는, 질식사하게 하는 그런 가스실이 있어요. 잠시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이 가스실 벽인데, 벽입니다. 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들이 그 안에 수십 개 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에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몰아넣고 그때 당시에 살충제로 사용하던 지글론 B 독가스, 이제 독일어 발음으로는 지글론 B라고 하는데, 1920년 초에 독일에서 쓰던 살충제의 상표명입니다. 지글론 B가요. 주요 성분이 사이노아수소, 다시 말해서 청산가스예요. 지글론 B가 투여되면은 가스 투입구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죽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다 차기까지 15분간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죽는다고 합니다. 이 손톱 자국들, 마지막에 견딜 수 없는 고통, 원망, 슬픔 가운데 이 백을 긁으면서 이 비극적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손톱으로 벽을 긁으면서 부르짖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이사야 49장은 장래에 되어질 내용인데 아직 이 홀로코스트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홀로코스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국제 뉴스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란을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적인 미래 예측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려는 군사적인 캠페인을 펼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2차 세계대전 그것은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그때가 되면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강력하게 뜻받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곧 11월 언젠가요? 9일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미국 대통령은 유대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할 정도로 막강한 대외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이 현실화될 때는 미국 같은 강력한 우방도 이스라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에요. 이때의 모습을 지금부터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 단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란 다름 아닌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시온을 없애려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군사적으로 연합해서 벌이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서 절망만 남은 상태를 경험할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경험했던 홀로코스트보다 더 참혹한 현실 앞에 그들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 우리를 완전히 잊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다보고 이렇게 예견했던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사야 49장은 아직 우리에게도 미래적인 사실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잊으셨고 버렸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오늘 49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보기를 초청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더라라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향해서 고백할 때 당신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당신 한송이 붉은 장미 같다. 막 오글거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생하고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한다. 어떤 남자가 하루 종일 너 생각만 했어 라는 말을 여자에게 하는 것보다 좀 닭살이 돋지만 너 오늘 힘들지 않았어? 오늘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느라. 우리 가운데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고린한 사람 있지 않나요? 없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나를 잊으셨다라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린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다. 너를 잊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 경험 가운데 가장 강렬한 감정이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갓난 아기를 향한 그 감정이더라. 아주 강렬하죠.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올해 그 4월 14일 호주 시드니에서 한 쇼핑센터에서 흉기 난동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성 5명과 남성 1명 이렇게 총 6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희생자 가운데 한 여자, 38세 난 여성 애슐리 굿이라는 여인이 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칼을 맞아요. 찔러 죽어가면서 이 아이도 부상을 입는데 죽어가면서 9개월 된 이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아이를 던지다시피 건네주고 그 아이를 막았으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사망해요. 자기 생명보다도 9개월 된 그 딸 아이를 위해서. 이것이 보통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낳은 자녀를 향한 강렬한 그런 본능적인 엄마의 사랑 감정이죠.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엄마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집으로 오는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고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 기쁘게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꾸눈으로 살아가냐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감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나의 장님된 몸뚱이가 내게 짐이 될 것 같았어.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잊어버리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내 태에서 난 아이, 애지중지하는 그 아이를 잊어버리거나 손을 놓아버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2024년 6월 25일은 6.25 전쟁, 한국 동란 74주년 기념이죠.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록을 통해서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비난하는 가운데 총소리가 가까이 들리면서 공포와 피곤함과 피난 인파 속에서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걸음을 재촉하다가 갑작스럽게 대포가 그 앞에 펑 떨어지니까 귀가 멍멍해지면서 잡고 있던 그 아이의 손을 놓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곳을 빠져나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피난 과정에 이렇게 아이를 잃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녀를 잊어버리는 경우,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 그것은 예외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 한계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셨다고 절망하는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외적인 인간의 경험까지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이 이상 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일에 저는 참새 다섯 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참새를 파는 상인에게는 끼어 파는 한 마리 상품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참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다섯 번째 참새도 잊지 않으신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7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참새 이야기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무리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안다 해도 한계가 있죠. 커다란 한계가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파악하면서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챙기시는 가운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이사야 49장에 말씀도 이것입니다. 보통의 여인은 자기 태어난 자녀를 향해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엄마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위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상황에서는 아예 손을 놓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예배했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알고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세요. 16절 잠시 보십시오. 오랫동안 49장 16절 앞에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오랫동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것은 다가오지 않았던 구절입니다. 그렇겠지라고만 이해했던 그런 구절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고 있다.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성벽이가 나오지? 성경 전체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했을 때 아, 이 말이구나 하는 게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함락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보면은요, 모든 읽는 사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성경에 대한 이해, 논리적인 구성, 지금 나의 실력을 가지고 읽어나가요. 5년 뒤에 또 읽으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20년 뒤에 읽으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라고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저에게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시구나.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때 일어날 정황을 스가랴 선지자는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홀로코스트보다 더 험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거라고요. 스가랴서 14장 1, 2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이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표제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란 표현이 나올 거예요. 너는 내라고 2인칭 의미는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기서 허용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도록 허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20시간짜리 강의가 필요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부녀가 욕을 당하는 게 뭐예요?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르니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포로 수용소가 만들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되어서 이제 끝장났구나 하는 절망적인 순간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잊으셨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때 한순간도 너희를 잊지 않았다. 너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읍이 함락되기 시작할 때, 성읍, 성벽이 함락되기 시작할 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런 뜻입니다. 그 성벽을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을까?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하나 내가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게임 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은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키워나가는 작업이에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이런 작은 수준이라면 그 수준을 키워나가는 거죠.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찰스 블론딘. 1859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입니다. 1859년요. 6월 30일 한 고개사가 10만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이아가라 폭포 위 48m 위에 설치된 밧줄 위를, 그 밧줄이 330m 연결돼. 밧줄 위를 걸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프랑스 출신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쥔 것은 18kg 무게가 나가는 막대기였습니다. 그것을 자꾸 균형을 유지하면서 외줄 타기에 성공합니다. 그것이 1859년 6월 30일이에요. 이것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대로 눈을 가린 채 건너기가 성공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외발 자전거로 건너기에 성공해요. 그리고 그 해 8월 17일, 아까 처음 걷는 게 6월 30일이고 8월 17일에 다시 걷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블론딘이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 일제히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그럼 내 등에 업혀 건너갈 한 분만 나와 주십시오. 라고 해요. 모두 블론딘과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돌리고 외면합니다. 근데 관중 가운데서 해리 콜코드라는 남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렀더니 당신은 날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남자를 등에 업고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건너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중이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330m를 완주해요. 관중들이 일제히 환호합니다. 블론디의 등에 업혔던 해리 콜코드는 누구였을까요? 찰스 블론디의 매니저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블론디의 탁월한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등에 자신을 맡겼던 것이죠. 이 블론딘을 아는 개인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신뢰가 관중들도 믿습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되어질 것을. 그런데 이 콜코드는 블론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신뢰가 관중들과 가진 신뢰, 그 차원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블론딘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를 키워나가는 작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제 41년째 되어가는데 하나님을 의식한 순간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아마 저 시간 가운데 95%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 시간을 늘려가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늘려가려고, 지금은 95%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만 억부려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도 사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내가 호흡하는 동안 한순간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부족할 때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 누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반드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엄마는 자기 몸에서 난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음을 봅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아예 손을 놓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배했던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환경 때문에 유독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